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시 귀국시킨 주한 일본 대사를 이번 주 중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중에는 일시 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사마 주한 일본 대사를 한국으로 귀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한국 측의 자세히 변화가 없으니 일본 측이 먼저 움직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한국 부산의 일본 총영상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주재 총영사를 귀국시킨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멕시코만 동부 해양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약이 오직 해양 경계선만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하지만 발효 전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조약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임박한 시점에 체결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단행한 쿠바와의 국교 회복과 여행 금지 완화 조치 등을 되돌리겠다고 고언해왔습니다. 미국과 쿠바, 멕시코는 지난해 중반부터 해양 경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미국의 B-2 전략 폭격기가 18일 리비아에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B-2 폭격기와 무인기가 리비아 북부 지중해 해안 도시 시르테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ISIL 주둔지 두 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폭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ISIL 대원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이번 공격이 리비아 통합정부와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베이징시는 올해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27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9일 이번 예산이 2천여 개의 오염 배출 공장들의 폐쇄나 개선, 석탄의 청정에너지로의 대체, 30만 대 이르는 노후 차량의 단계적 감축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몇 주간 유해성 스모그가 심해지자 공장들이 일시 폐쇄되고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선상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최근 전국 100여 곳에 석탄 사용 발전소 계획에 대한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18일부터 환경경찰 전담반을 가동해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에로우3 요격용 미사일이 18일 이스라엘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IAI사와 미국 보잉사가 공동 개발한 에로우3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에로우3는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로우2와 함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LO2가 대기권 안에서의 미사일만 요격하는 것과는 달리 LO3는 대기권 밖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연방 농무장관에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퍼듀 농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 기간 중 농업 분야 자문관으로 일해왔습니다. 농무장관 역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남부 조지아주의 경우 면화와 땅콩 등 곡물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퍼듀 지명자는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 미국의 수도 이곳 워싱턴 DC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대통령을 직접 보려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옆에 서서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마담 투소 박물관에서는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사진도 찍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고 실물과 거의 똑같은 밀랍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유명인들을 실제 크기,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내는 마담 투소 박물관 측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서 미국 워싱턴 DC, 뉴욕,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영국 런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밀랍 인형을 공개합니다. 밀랍 인형은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또 성조기 옷핀을 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름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실제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밀랍 인형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유쾌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저녁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에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폴 앤카의 노래입니다. 파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with him was easy. Time just flew on by. The years began to fly. He aged and so did I. I could tell that Mama wasn't well. Papa knew, and deep down so did she. So did she. When she died, Papa broke down and cried. All he said was, God, why not take me? Every night he sat there sleeping in his rocking chair. He never went upstairs, all because she wasn't there. Then one day my papa said, son, I'm proud the way you've grown. Make it on your own, oh, I'll be okay alone. Every time I kiss my children, papa's words ring true. Your children live through you. They'll grow and need you to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뇌물 제공 등의 혐의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각국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주권 문호를 오는 3월부터 크게 넓힙니다. 일본의 간호 인력을 많이 보내고 있는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갈 뻔했다고요?
예, 한국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목요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관련 회사들 말고도 이 금융, 유통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에 속해 있는 삼성그룹의 주력 기업인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대의 재벌인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갈지 여부가 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자, 당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가 뭐였죠?
예, 최근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일반인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관계자들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되는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재벌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뭡니까?
예, 법원 측은 삼성이 거액을 건넨 건 맞지만 이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삼성 측은 돈을 낸 게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한국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는 법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구속을 피하기는 했습니다만 범죄 혐의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받는 거고요. 구속 수사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특별검사 측은 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다음 주까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특검의 활동 마감 시한은 오는 2월 말까지입니다.
네. 자, 이 삼성의 총수가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각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했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예, AP,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통신사들은 물론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유력 매체들도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는데요. 예, 삼성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 손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가장 많이 파는 업체 중에 하나죠. 예,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에 향후 삼성의 생산, 투자 또 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외신들은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계 언론이 어떻게 이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예,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서울발 속보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이 부회장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고요.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한국에서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삼성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승계 계획을 돕도록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에 한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또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정치와 기업 지배층을 흔들어온 사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특별검사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이번 일을 평가했습니다.
네. 자, 비록 총수의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이 삼성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해설한 매체도 있다고요.
예, 미국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갤럭시 노트 7 스마트폰 리콜, 세탁기 결함 문제 등이 삼성이 직면한 더 벅찬 도전이라면서 미국 방송의 이 심야 코미디 쇼의 소재로나 쓰일 정도로인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 AFP통신, 독일 DPA통신을 비롯한 서방 매체들, 또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 언론이 이번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의 문호를 크게 넓힌다고요?
예, 일본 정부가 좋은 기술을 가졌거나 돈이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영주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년 이상 일본 국내에 체류한 뒤에 이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1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얻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죠?
예, 일본 법무성 산하 외국인 등록 당국은 고급 기술 보유자나 투자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민 수속에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이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4년 전부터 연구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세 번의 수정을 거쳐서 확정된 이번 제도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연봉 3천만 엔, 약 26만 2천 달러 이상인 기업 관계자에게는 50점 이 가산점을 주고요.
예.
예, 박사 학위 연구자에게는 30점을 부여합니다. 또 유명한 대학 졸업자에게는 10점, 또 일본 내 사업에 1억 엔, 그러니까 한 87만 3천 달러 정도를 투자한 사람에게도 5점을 부여하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이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가산점을 받으면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나요?
예,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을 얻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필수 체류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지고요. 80점을 넘으면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소득이나 학력 기준이 높아서 보통 사람들은 이번 조치에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기준 말고도 간호실습생이나 보모를 비롯해서 일본 내에서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칙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부칙 규정에는 특정 국가를 지정했는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은 간호인력이나 보모 등으로 일하기 위해서 일본에 입국하면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최근 일본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간호인력을 비롯해서 특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심각히 감소하는 이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이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외국 인재 유치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고요. 일본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이 사회 분야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가 이 미군 주둔을 공식화하고 러시아 접경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러시아 방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는 현지 미군 주둔 협정을 화요일에 발표했는데요. 이웃 에스토니아 또 라트비아도 같은 내용의 협정을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서 미군을 유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후에 이 동유럽 일대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은 특히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주변 지역에 분리주의 세력을 부추겨서 추가 군사 행동을 기획하고 있는 정황에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동유럽 각국의 병력과 장비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인 라트비아는 내년 10월까지 대대급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 접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자, 또 다른 동유럽 국가죠. 폴란드에는 미군 최정예 부대가 배치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에는 지난 주말에 미군 확대 병력의 본진이 진입했는데요. 베아타 시드워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병력은 미국 콜로라도주 포트카슨에 본부를 둔 육군 제4보병사단 이하의 제3기갑 전투여단 전투팀 장병들로 강철여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병력들입니다. 이들 미군 장병 4천여 명과 함께 탱크, 장갑차, 대포 등 장비 2,400여 기가 폴란드 국경 도시인 자간 일대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럽에 병력을 배치한 규모로는 냉전 종식 후의 최대 수준입니다.
네. 자, 현지 미군들이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폴란드에 새롭게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앞으로 이 폴란드 외에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트해와 또 동유럽 국가 7개 지역에 분산 배치돼서요. 현지 군 병력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살펴보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를 농무장관으로 낙점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요일 백악관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는 데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believe in this country. I believe in the American people. I believe that people are more good than bad.
I believe 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나쁜 점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다고 본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이 있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따른다면 결국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대규모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첼시 매닝 전 일병에 대한 감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지요?
네, 기자들의 첫 질문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닝 전 일병이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며 감형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말입니다.
The sentence that she received was very disproportionate relative to what
네, 비슷한 행동을 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매닝 전 일병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복역했기 때문에 감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사면이 아니라 형기를 줄여주는 감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매닝 전 일병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이번 감형 조치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라크에서 미 육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매닝 전 일병은 군사 기밀을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사 재판에 회부돼 간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이번에 감형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5월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정치인들은 매닝 전 일병이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이번 감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선의 권고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직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을 내걸면서 당선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현 정부와 겹치는 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교 정책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러시아에 일련의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강한 나라들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새 행정부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설득해서 핵무기를 줄이고 싶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핵 군축에서 진전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8년간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인기가 높은 데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나이가 55살로 대통령이 퇴임하는 나이치고는 젊은 편이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면 가장 먼저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8년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밤낮 없이 뛰었고 또 함께 고생한 아내 미셸 오바마 여사를 위해서 여행을 가장 먼저 가기로 이미 가족들과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계속 워싱턴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죠?
예, 둘째 딸 사샤 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9년까지는 워싱턴에 남을 계획인데요. 백악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칼로라마라는 지역의 한 저택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바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책을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예, 대통령 회고록을 쓸 계획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두 권의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대통령의 회고록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업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전 국민의 절반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회고록은 이 출판 계약 선수금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이 출판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카고에 문을 여는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 기념도서관이죠.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이 기념도서관과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바락 오바마 재단을 통한 모금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개관은 몇 년 후가 되겠지만 바락 오바마 재단이 진행하는 모금 행사나 일부 프로그램은 머지않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이제 20일 취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장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를 농무장관으로 낙점했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중에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이로써 행정부 15개 부서의 장관 인선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됐습니다.
네, 자, 농무장관으로 낙점된 퍼듀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퍼듀 지명자는 올해 70살로 미국 남부 조지아 출신인데요. 수의대를 나와서 수의사로 일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했고요. 1992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뛰어들어서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공화당으로 소속을 바꾼 뒤에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고요. 재선에 성공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 초까지 조지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농업 관련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죠. 트럼프 당선인은 목요일 성명에서 퍼듀 지명자는 일생을 농민들이 부딪히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퍼듀 지명자의 출신지인 조지아주, 농업이 주산업인 곳이죠?
맞습니다. 조지아주 하면 복숭아로 유명한데요. 이런 뭐 여러 과일과 육류, 땅콩 등이 조지아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퍼듀 농무장관 지명자는 2007년에 조지아 주지사를 지낼 때 이 심각한 가뭄이 닥치자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퍼듀 전 주지사가 농무장관에 지명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농민들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라며 농업계는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친구들의 캐리 회머슐렉 부국장은 농민들에게 필요로 한 사람은 비를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15개 부서의 장관을 모두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관 지명자들은 전부 상원 청문회를 거쳐야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인준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또 릭 페리 에너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무누친 지명자에 대한 이력을 좀 살펴볼까요?
네.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월스트리트 금융가 출신입니다. 대형 금융기관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가 투자 신탁의 일종인 헤지펀드를 세워서 운영했고요. 선거운동 당시에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자금 모금을 주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는 돈이 많은 금융인 출신이 많은데 따라서 이 이익 충돌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죠. 이 문우친 지명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네. 자, 이 문우친 지명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의원들은 문우친 지명자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당시에 담보권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했던 걸 언급하면서 문우친 지명자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문우친 지명자는 하지만 금융위기 때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을 되살리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릭 페리 에너지 장관 지명자 살펴볼 텐데 텍사스 주지사를 지냈던 인물이죠?
예, 그리고 2012년과 1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페리 지명자면 늘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2011년 선거운동 당시에 상무부와 교육부, 에너지부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막상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없애겠다고 약속한 에너지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망신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애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부서의 장관으로 지명된 겁니다.
네, 역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 피해가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페리 지명자는 하지만 에너지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보고받은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 페리 지명자는 또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텍사스 주지사로서 석유 등 화석연료의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화석연료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 재생환경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의 개발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마스건의 노래입니다. Pots of Gold. 돈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The high.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앞서 취임식을 거쳐간 40명이 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른 주인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자들이 뽑은 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에나 대학은 지난 1982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0년에 있었는데요. 대통령 전문학자 230여 명이 대통령 개인의 배경과 지도력, 국정 능력 등 20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평가해 위대한 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위에 올랐고 뒤를 이어 시어더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역대 최고 대통령 5명으로 꼽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역시 지난 2014년에 160여 명의 대통령 전문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조사 결과와 순위만 다를 뿐 상위 5명의 이름을 올린 대통령은 똑같았습니다. 일반 국민의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위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1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학자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 국가를 단합시킨 점을 첫 번째 위대한 업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난 후 군사독재나 군주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단합시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워싱턴 대통령은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 얼마든지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될 수 있었고 독재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권력을 놓고 물러난 겁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이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쓴 사람이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자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제퍼슨 대통령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는 재임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미시시피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이면서 미국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점입니다.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영토는 북미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인데요. 제퍼슨 대통령이 이렇게 서부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광활한 미국 영토가 있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학자들 뿐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1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분열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구한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영원히 분열될 수 있었던 미합중국을 링컨 대통령이 지켜낸 겁니다. 무엇보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독립선언문에 쓰여 있었지만 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고 노예제를 폐지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또 훌륭한 연설가이기도 했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몸소 보여준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세기 말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민병대를 이끌고 나가 캐틀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릴 땐 소아마비와 기관지 장애를 앓았던 허약한 소년이었지만 이후 전쟁 영웅이자 탐험가로 이름을 날렸고 대통령 재임 기간엔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정과 힘이 넘쳤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6년엔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과는 먼 친척 관계였는데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네 번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대규모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뉴딜이라고 불리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실업보험과 연금 등을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지요. 또한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 기관이 설립되는데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역대 최고 대통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 on wood. knock on wood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use the phrase knock on wood? Knock on wood. We'll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영과 마크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본문에서 마크가 감기에 걸렸었나 보네요. 마크가 영에게 How is your throat feeling? 목은 좀 어때? 라고 묻자 영은 It's feeling a lot better. 많이 좋아졌어.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레몬 꿀차를 마시고 푹 쉬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마크는 That's good for you. 정말 잘했어.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야, 그런데 있지. 요즘 나도 목이 따갑고 아파.
I hope I'm not getting sick.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Knock on wood.
아무 일 없기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오늘의 영어 표현은 knock on wood이죠. 영어로 knock, knock는 두드리다, 노크하다라는 뜻이고 wood, wood는 나무죠. 그렇다면 knock on wood, knock on wood는 나무를 두드리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기운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이럴 때 누군가에게 knock on wood, knock on wood라고 말한다면 행운을 빌어 혹은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바래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knock on wood라고 상대방에게 말한다면 이때는 불운이 멈추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마크는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아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기를. 이라고 말했듯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이 표현 knock on wood를 쓸 수 있습니다. Knock on woo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is your throat feeling?
It's feeling a lot better. I drank a lot of that honey lemon tea and rested well.
That's good for you. But guess what? My throat has been sore and I don't feel too good. I hope I'm not getting sick. Knock on wood.
Yes, you better knock on wood.
오늘의 영어 표현, knock on wood. 행운을 빌다, 혹은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때, knock on wood. Knock on wood.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Dee와 Jennifer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른 터킹의 브라더 루이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n't last forever. Why? We cannot live together. Try. Don't let him take your love from you. You're not good, can't you see? Brother Louie, Louie, Louie. I'm in love, set to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e, Louie, Louie. Only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Brother Louie, Louie, Loui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h, let it, Louie. She's undercover. Brother Louie, Louie, Louie. Oh, doing what he's doing. So leave it, Louie. Cause I'm a lover. Boy wants to gamble, stay. Loves more than he can handle, girl. Oh, come and stay by me forever, ever. Why does he go on pretending that he
Cause love is never ending, babe. Don't let him steal your love from you. You're no good, can't you see? Brother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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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set to free. Oh, she's only looking to me. Only love breaks a heart. Brother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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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love's paradise. Oh, she's only looking to m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지구 온난화 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온실가스, 즉 유해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지난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제사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파리 협약은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122개국은 이 협약에 서명해 2016년 11월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줄고 보다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쓰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중단되거나 뒤집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것을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얼마나 빨리 지구와 환경이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인류에게 재앙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같은 환경 보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